2017년 1월 8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지는 오해나 하게 되는 실수 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셔야 할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은 무엇이며 우리의 반응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영화 중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제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No Country for Old Men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영화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도 받았고요. 최우수 작품상도 받았던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이코패스 킬러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참 이상하게 생겼고요. 근데 좀 뭐 킬러 그러면 다 무섭긴 한데 이 사람은 약간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뭐 주저함도 없고 예측을 불가합니다. 뭐 동정심이나 뭐 연민의 마음이라고는요 찾아볼 수도 없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뭐 자기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 불편했다. 그러면은 죽이는 거죠. 죽이는데 그럴 때 이제 기회를 줍니다. 동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앞면이냐 뒷면이냐를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앞면 했는데 딱 보니까 동전의 뒷면이면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앞면 해서 앞면이 나오면 기회를 주고 이제 살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너무 떨리더라고요. 제가 마치 그 영화에 있는 것처럼 혹은 제가 그 당사자인 것처럼 이게 막 겁이 나고 그랬습니다. 감독이 연출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기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앞면을 부르고 또 뒷면을 불렀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분위기상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죠. 또 그리고 안 부를 순 없습니다. 그런 막 긴장감이 묘하게 잘 연출이 된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하여튼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끔찍한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이코패스 킬러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없는 아주 차가운 그런 신으로 여길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무엇에 우리가 막 가슴이 뛰고 흥분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시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이제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멀리 저 높이 계신 분.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동전을 던지고서는 고르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답을 내가 딱 고르지 못하면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지고 내 삶이 이렇게 좀 꼬일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도 어떨 때는 막연하게나마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분 마음에 들고자 예배도 드리고 적당한 선에서 헌금도 하고 또 돈만 드리면 너무 성의 없이 보일까봐 또 봉사도 가끔씩 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자 성경도 좀 읽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리저리 머리도 굴리고 또 뛰어다니겠지만 그래도 그때나마 또 하나님께 찝찝하니까 기도도 드리고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 뭐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이코패스 킬러는 아니지만 마치 이렇게 동전을 던져놓고는 골라.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걸 고르면은 뭔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혹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5절 보시면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See I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prosperity, death and destruction. 네 앞에 생명도 두고 또 죽음도 뒀다. 그리고 복도 두고 화도 두었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복을 주시지 왜 내 앞에다가 두셨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 킬러가 다시 떠오릅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죠? 인생의 복불복인가요? 이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비슷한 말씀이 그 뒤에 반복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역시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9절에서는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죠.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너희는 그 중에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한 손에는 뭔가 좋은 게 있고 한 손에는 나쁜 게 있어. 여긴 꽝이고 여기에는 뭐 엄청난 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거 택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사실 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좀 비유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말하자면은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똥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뭐 할래? 물어보면은 막 어려운 방정식 푸는 학생처럼 막 고민하고 막 끼적끼적하고 막 그럽니까? 그냥 뭐 주저없이 금덩어리를 고르죠. 하나님께서도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트릭 퀘스천이 아니야. 금덩어리 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택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뭐 애매하게 하고 뭐 헷갈리게 만드실 의도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신이 우리 인간을 가지고 장난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복의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르기 원하시는 그 답이 알고 보니까 우리도 원하는 답이더라고요.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도 원하는 것. 우리는 생명을 원하고 복을 원합니다. 이 앞에 보면요. 그 복에 대해서도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쫙 세워놓고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산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유익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택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아니요. 우리를 위해. 근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기 원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너희에게 하기 원하는데 그걸 네가 받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또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뭐 불순종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해가 될 게 있지도 않고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득이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선택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과 사망 혹은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뭐 운명론, 팔자론 들먹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는 뭐 태어나기를 뭐 내 팔자는 난 지금까지 뭐 살아온 뭐 삶으로 봤을 때 뭐 앞으로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과 복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뭐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정해져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은 우리한테 그저밖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서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내가 좀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서 사랑하는 것,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항상 한결같고 동일하다. 그 생각은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생각은 재앙이 결코 아니야. 항상 무엇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이다.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축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조건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우리를 막 구속시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느껴지고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의 내용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애가요 밖에 나가서 막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막 얼굴도 막 더럽고 손이 막 시꺼멉니다. 근데 이제 귀엽죠. 열심히 신나게 놀다가 건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애 아무개야 가서 손 씻고 와서 아이스크림 먹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왜 자꾸 나보고 손 씻으라 그래? 왜 자꾸 나보고 얼굴 씻으라 그래? 왜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대든다면은 이게 바른 태도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으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손이 더러우니까 씻고 와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그거 씻으라고 했다고 막 기분 나쁘대.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러면 꿀밤을 먹어야죠. 혹은 어떤 아이는요. 손 씻고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하니까 물끄러미 자기 손을 보니까 너무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손 씻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손이 너무 더러운 사람이야. 아이스크림을 먹을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아 그런 다음에 그것도 올바른 반응이겠습니까? 막 부모가 보면서 기특한 녀석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고 있구나 막 그러겠습니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손이 더러우니까 씻고 와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아이스크림 먹으라는 겁니다.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왜 조건을 다는지 그거 가지고 따지거나 화낼 필요도 없고요. 더러운 내 손 때문에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씻고 와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금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심을 것이고 황폐하였던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야. 다시금 축복하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이 땅에 심기를 원해. 그게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나는 작정했어.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 하시면 될 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 주시고 뭐 없어야 될 것 같으면 다 가져가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짐을 지우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가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뜻은 이래. 내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다른 옵션은 없도록 그냥 길끝으로 몰아가서 이거밖에는 선택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잖니. 내 마음은 이래.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고 선택했으면 좋겠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아까 읽었던 16절에 나와 있었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세 가지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것이 너희가 생명을 택하는 모습이야. 그것이 너희가 복을 택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걸까요? 예배드리면 그냥 감격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부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면 지키고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막 우리를 구속하려고 그런 좀 비정상적인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으로 막 해가지고 남녀관계도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 것인 마냥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말대로 다 따라 강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이기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이 왜 주어졌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야.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또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또한 기쁨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 삶을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20절 말씀 보니까요. 거의 같은 내용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그 두 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제가 썼나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아, 안 썼나 보네요. 아, 첫 번째는 공통적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16절에서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말씀에 청종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쓰고 있고요. 20절에서는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올해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고 또 듣고 읽고 하게 되겠지만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2016년, 2017년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한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일과 능력은 뭐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자꾸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나한테 기울여라. 나한테 의지해라. 나한테 기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모든 일에서 그것이 큰 일이든 뭐 큰 문제든 아니면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모습 혹은 일들이 있다는 것. 그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건들 이것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주신 것. 시간이 지나면 또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5년 후, 10년 후 또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회 주시고 지금 허락해 주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혹은 낙심하지도 말고 우쭐대지도 말고 혹은 낭비하지도 말고 그 순간순간의 의미들을 잘 깨닫고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것이 20절에서는 말씀에 청종하고로 표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감추어 두신 내가 발견하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비통한 상황이랄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또한 선물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저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실습도 좀 하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해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항상 여기서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지 받는 것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오류가 잘 없습니다. 지혜가 참 필요하죠. 중요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찾아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말고 내가 아는 방법대로 말고 이제는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하던 것도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발견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청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그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또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또 기도로 물어보고 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보여주시는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고 또 얻어지고 또 열려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난 믿는 사람이니까, 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우리의 생각과 세상 속에서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듣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고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작은 베이비 스텝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일들, 얼마나 내가 그토록 바래봤지만 오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쉽게 임하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네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두었다. 정답을 알려줄게. 너는 생명을 택하고 너는 복을 택해라. 왜? 그게 내 마음이다. 그게 내 뜻이다. 하지만 택하는 건 네가 해야 된다. 어떻게? 나를 사랑해라. 넌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는 지킬 거야. 왜? 모든 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길로만 행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대로 순종해. 그것이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그 순간마다 나의 길로만 네가 걸어가게 될 것이야.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나를 좀 믿어봐. 신뢰해봐. 의지해봐. 내가 너 망하게 하지 않지 않니? 사람들이 순진하다 비웃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만 신뢰를 두고 내 말씀대로 우직하게 믿음으로 작게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내가 네 걸음을 견고케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고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줄 거야. 너는 지금 네 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선택하여라. 그 음성에 우리가 먼저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힐송 뮤직의 What a Beautiful Name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의미와 뜻, 능력과 권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